자, 먼저 렌더링 실습을 하기 전에 동영상 포맷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동영상 포맷에 대해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렌더링 할 때 나오는 용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한 채로 추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동영상 포맷에 대한 구조화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동영상은 비디오와 오디오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비디오에서는 비디오 해상도 많이 들어보셨죠? 화면비, 그리고 재생률 주사 방식, 비디오 코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에는 샘플레이트, 오디오 코덱, 양자 비트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위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화면비에서는 픽셀비, 저장 화면비, 재생 화면비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비디오 코덱에는 이제 색 공간, 색상 심도, 프레임 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많이 들어보셨을 용어는 해상도와 화면비, 비디오 코덱 요 정도인데요. 이제 작업하시다가 소통하실 때 이 세 가지 개념은 알고 계셔야지 소통이 가능하게 될 테니 이거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해상도죠. 해상도는 어떤 거냐면 영상의 가로와 세로가 몇 개의 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말합니다. 디스플레이 규격에 따라서 화면비가 이렇게 달라지는데요. 그 다음 화면비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 비율을 말합니다. 영상의 기준이 HD 디스플레이 많이 들어보셨죠? High Definition의 약자거든요. 영상의 기준이 HD로 전환됨에 따라서 16대 9로 대표되는 와이드 스크린 비율로 정리가 됩니다. HD와 16대 9 비율. 그래서 컴퓨터의 경우에 대부분 정사각형 픽셀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평 해상도, 수직 해상도가 이렇게 화면비가 성립이 되는데요. 비디오의 경우에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다른 직사각형 픽셀을 사용하기도 해서 동일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프레임 레이트와 주사 방식인데요. 이 프레임 레이트는 재생률, 리프레시 레이트 또는 주사율, 스캔 레이트라고도 부릅니다. 네. 이 프레임 레이트는 초당 보여주는 정지 이미지 수를 말합니다. 이미지가 따다다닥 연결돼서 이제 움직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정지 이미지를 프레임이라고 부르고 FPS 이것도 렌더링 할 때 나올 거예요. Frame per second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초당 프레임 수가 FPS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초당 보여주는 정지 이미지 수가 어떤지를 알려주는 것이 프레임 레이트 라고 합니다. 이 개념도 잘 숙지를 해놓고 계시기 바랍니다. 한국, 미국, 일본의 방송과 같이 NTSC를 표준으로 사용하는 지역은 29.97fps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NTSC는 뭐의 약자냐 하면 National Television System Committee,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서 제정한 아날로그 컬러 텔레비전 색상 인코딩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중심의 표준 값을 우리나라도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인데 29.97fps. 이것은 이제 렌더링에 키면은 그 설정 화면에 기본적으로 거의 29.97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이 그대로 작업을 거진 다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 숫자가 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 배경 지식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프레임레이트 대신에 초당 반복수를 의미하는 헤르츠를 단위로 사용해서 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초당 이미지 수라는 의미는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이 프레임레이트랑 헤르츠의 관계도 숙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비디오 코덱인데요. 굉장히 일반적이고도 중요한 개념이죠. 비디오 코덱.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동영상의 저장과 재생을 담당하는 규칙입니다. 동영상의 저장과 재생을 담당하는 규칙. 네. 이 비디오 코덱의 종류에 따라서 사용 가능한 색공간과 색상 심도, 그다음에 압축 기술이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영상 화질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규격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약속들이 많으니까 그 다양한 규칙들 에 따라서 어떤 색공간, 색상심도, 압축 기술을 사용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동영상 화질, 어떤 스펙의 코덱을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거의 작업할 때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는 설정이 되어 있는 값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배경 지식에 대해서 알아두면은 더 좋겠죠. 자, 출력할 때 출력 모듈 설정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요. 여기에 이제 기본 옵션 부분의 형식 렌더링 작업, 비디오 출력 값에서 채널, 심도, 색상. 네, 이것을 선택하는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다뤄볼 텐데요. 먼저 색의 속성에 대해서 개념을 좀 잡고 RGB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겠죠? 네. 그냥 RGB나 그냥 색상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왜 그렇게 나왔는지,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 색상 값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또 짚고 넘어가면 기본적인 단계에서는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니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색에는 세 가지 속성이 있어요. 세 가지 속성이 있는데 색상, hue, 그 다음에 채도, saturation, 그리고 명도, lightness. 이 세 가지가 표시가 돼요. 이 세 가지를 주로 다루게 되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이 색상은 밝기와 맑고 탁함을 제외한 이 순수한 의미의 색, 진짜 색상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채도는 색의 선명한 정도예요. 색의 농도라고도 하는데 네, 색의 선명한 정도라고 하면은 표현이 맞겠네요. 그 다음에 명도는 동일한 조명 조건 아래에서 순수한 백색의 상대적인 밝기 차이를 의미합니다. 네, 그냥 밝기를 의미하는 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밝기는 각기 다른 조건에 따라서 그 밝기 값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을 설정해 놓고 이 동일한 기준인 순수한 백색의 상대적인 밝기 차이를 의미합니다. 네, 그렇게 개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색보정이나 이런 작업할 때 Hue, Saturation, Lightness 이 세 가지는 많이 다루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색 공간인데요. 색 공간, 색 체계 이렇게 있어요. 컬러 스페이스, 컬러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색의 3요소가 갖는 특성에 근거해서 색을 공간 좌표에 나타낸 겁니다. 네, 하나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색상을 원형으로 배치, 수직방향으로 명도에 따른 변화를 배치, 중심축으로부터 수평거리를 이용해 채도 변화에 따른 차이를 표현. 네, 이렇게 보시면 색상, 명도, 채도 이 세 가지를 공간 좌표에 나타낸 것이 바로 애프터 이펙트에서 색 공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색 공간의 개념 중에서 대표적으로 RGB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친숙하게 느끼는 이 RGB, 가장 기본적인 색 공간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색 공간입니다. 빛의 특성을 이용해서 색상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빛의 특성을 이용해서 색상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색깔들이냐? 적색, 녹색, 청색. 그래서 R, G, B 입니다. 이 삼원색이 각각 최대값이 되면 흰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삼원색의 첫 글자를 붙여서 만든 용어가 바로 RGB입니다. 자, sRGB, 스탠다드 RGB, 어도비 RGB가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RGB라는 개념은 가장 기본적인 색 공간이면서 빛의 특성을 이용했고 레드, 그린, 블루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비디오에서 많이 사용하는 색 공간 YCC도 있는데요. 사람 눈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밝기값 루마와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색상값을 분리해 이 신호 처리를 수행하는 색 공간입니다. 그래서 밝기값과 색상값의 데이터 밀도를 다르게 사용해서 영상 신호 크기를 효과적으로 압축하는 것이 가능한 그런 색 공간이에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CMYK. CMYK는 많이 들어보셨죠? 인쇄매체에서의 색공간이에요. CMYK는 청록, 자홍, 노랑, 검정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역시 첫 글자 CMYK, K, 블랙의 K를 따가지고 만든 CMYK 약자입니다. 잉크 또는 토너를 사용하는 인쇄매체를 위한 색공간으로 주로 사용이 되고요. RGB와는 달라요. RGB와는 달리 색을 섞을수록 더 어두워지는 감산혼환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쇄, 인디자인이나 일러스트, 뭐 포토샵 그런 작업물들을 인쇄를 할 경우에 CMYK로 변환해서 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은 이렇게 HIS, HSB, IGSB, HSL 등이 있는데 이 인간의 시각 인지 특징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색 공간으로 영상 처리를 주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H는 Hue, S는 Saturation을 의미를 하는데요. I는 Intensity, 밀도, V는 value 값, B는 brightness, 밝기, L은 lightness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대 밝기, 순백색과 같은 평면에 최대 농도인 순색을 배치한 색 공간이고요. HSL은 밝기 50% 위치에 최대 색 농도의 순색을 배치한 색 공간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색상 부분에 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오디오. 오디오 부분의 기본 지식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오디오 부분은 출력할 때도 선택하는 이 부분들이 있는데, 볼게요. 오디오는 현재 디지털 비디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16비트, 48KHz 오디오는 1초에 48,000번씩, 데시벨 96까지의 범위 소리를 뭐, 65536 단계로 세분화시킨 정밀도로 샘플링에 표현하는 음향 신호를 의미합니다. 이 16비트 오디오는 0에서 96dB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인식 가능한 범위를 대부분 만족시켜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디지털 오디오 표준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최대 110dB 전후까지 들을 수 있거든요.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소리는 0에서 90dB이에요. 그래서 이 보통 기본적으로 16비트 오디오가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한다. 16비트.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거진 16비트로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컨테이너는 래퍼 포맷인데요. 이제 주어진 어느 데이터의 형태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프로그램과 연결해 실행시킬 것인지 작업자 또는 컴퓨터가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메타 정보 포맷. 네, 메타 정보 포맷이에요. 그래서 컨테이너의 종류로 이제 파일 확장자, 파일 포맷이 있고요. 이 컨테이너 포맷은 무슨 내용이 어떠한 구조로 저장돼 있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적힌 사양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비디오 오디오 코덱, 비디오 포맷과 유사하지만 동일 개념은 아니다. 라는 점을 알아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디오 컨테이너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짐작하시겠지만 MP3, 네, MP3 있고요. WMA 있습니다. 쭉쭉쭉쭉 더 있는데 이 페이지부터 보자면 가장 대표적인 손실 압축 오디오 코덱이죠. 우리가 자주 쓰는 이 MP3가 사용하는 오디오 컨테이너로 코덱과 컨테이너 이름이 동일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밑에 WMA는 윈도우스 미디어 오디오의 줄임말인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같은 이름의 WMA 오디오 코덱을 위한 오디오 컨테이너입니다. MP3보다 높은 압축 효율을 보여주지만 호환성 문제로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죠. 자, 또 AIFF 뭐 이런 식으로 오디오 인터체인지 파일 포맷이 있는데 얘는 이제 맥 기반이에요. 맥 기반 오디오 컨테이너인데 무압축 방식을 사용하거나 압축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거의 WAV랑 유사한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WAV는 이제 웨이브폼 오디오 포맷인데요. PCM 오디오용 컨테이너입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자, 이미지 컨테이너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이미지 컨테이너는 대표적으로 AI 있죠. 벡터 드로잉 소프트웨어인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사용하는 이 벡터 이미지 저장하기 위한 파일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컨테이너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AI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AVIF가 있어요. AVIF는 이제 AVI Based Image Format인데 이 AVI 비디오 코덱을 개발한 Alliance for Open Media에서 내놓은 비트맵 이미지용 컨테이너로 HEVC보다 약 30% 압축 효율이 높은 AVI의 인트라 프레임을 독립된 이미지 파일로 저장한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BMP도 있어요. BMP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무손실 비트맵 이미지 파일 컨테이너로 윈도우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압축 효율이 비교적 높지는 않고 이미지 크기에 비해 용량이 매우 크지만 반대로 호환성은 가장 높습니다. 네. 자, 또 있어요. 이 이미지 컨테이너 종류 굉장히 많아요. JPG 엄청 익숙하시죠? 네, 저희가 다 쓰는 JPG, JPEG, JPE, JFIF 이런 것들은 이제 현재 가장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손실 압축 기반의 비트맵 이미지 파일 컨테이너입니다. 다음에 HEIF, HEIC는 JPEG를 대체할 목표로 개발된 비트맵 이미지 파일 컨테이너로 고효율 이미지 파일 형식, High Efficiency 이미지 파일의 약자입니다. 그 외에도 저희 PNG, GIF 등등등 TIF, PSD 굉장히 많죠. 많은데 나한테 익숙한 그 용어들이 어떤 거였는지 어디에 분류되는 거였는지만 인식이 조금 더 정확하게 되면은 좋겠습니다.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비트맵 이미지와 벡터 이미지인데요. 자, 먼저 이거는 이제 중간에 제가 넣었는데 꼭 구분을 해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비트맵 이미지와 벡터 이미지. 자, 먼저 비트맵 이미지는 어떤 거냐면 픽셀 데이터의 배열을 통해서 이미지를 형성하고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본래 크기보다 확대하면 곡선과 대각선에서 에일리어싱 현상이 발생하며 이미지가 깨져 보여요. 현상만 이해하시면 돼요. 확대하면 깨진다. 픽셀 데이터의 배열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네. 이에 반면에 벡터 이미지는 수학적인 벡터 좌표법으로 이미지를 형성하고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그 수학적 계산에 근거해서 상대 좌표 데이터이기 때문에 확대하거나 축소를 해도 이미지가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AI로 작업을 할 때, 일러스트 작업을 할 때 꼭 마지막에 벡터 이미지로 변환을 해주죠. 네,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폰트나 이런 텍스트도 벡터화하면은 이제 아무리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게 되므로 이 이미지의 구분을 알아두시고 나중에 꼭 사용하실 수 있는 개념이니까 배경 지식으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동영상 컨테이너의 종류인데요. 드디어 왔습니다. 동영상 컨테이너로 AVI, 오디오 비디오 인터리브 많이들 사용하시죠. AVI 윈도우의 비디오용 컨테이너 포맷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비디오 코덱과 오디오 코덱을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MP4 많이 사용하시죠? MOV 많이 사용하시죠? MPG 사용하고 LRM, WMV 이렇게 있는데 보통 MP4, MOV, AVI 정도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은 비디오 코덱과 압축인데요. 코덱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기본 단계에서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코덱은 코더와 디코더, 코더와 디코더의 머리 글자를 모은 합성어예요. 합성어예요. 코더와 디코더. 코덱. 이 아날로그 형태의 신호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해서 저장 재생하기 위한 규칙입니다. 디지털로 변환해 저장 재생하기 위한 규칙입니다. 자, 용량을 줄였음에도 손실되는 데이터가 적어서 원본과 비슷한 품질을 유지하면 좋은 코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장하실 때 용량이 너무 크면 이제 너무 용량을 다 컴퓨터에서 잡아먹어서 컴퓨터 느려지잖아요. 그래서 이 코덱을 사용을 하면은 그 종류에 따라서 그 스펙에 따라서 이 규칙에 따라서 디지털로 변환해 해서 좋은 품질을 비슷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 원본과 좋은 코덱에 좋은 코덱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제 드디어 여기 위쪽으로 왔네요. 위쪽에 우리 렌더링 할 때 설정 부분에 이제 색깔, 비디오 출력, 색상 관련해서 했고 오디오 관련했어요. 그리고 이제 형식 관련 이제 볼 건데요. 비디오 코덱 중에서 H264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자, 이 비디오 코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중요합니다. H264는 거의 모든 서비스와 제품에 사용되고 있어요. 기존의 동영상 압축 기술들과 비교해서 매우 높은 압축 효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H264로 작업을 합니다. 가장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요. H264가 지원하는 최소의 해상도는 128 곱하기 96이고요. 최대 해상도는 81924320입니다.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압축 효율은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 H264가 지금 최고로 많이 사용되고 기능이 좋다. 압축 기능이 좋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소개해 드릴 거는 이제 비디오 코덱 HEVC인데요. H264 대비 두 배 높은 압축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최대로 사용되지 않냐 하면은 H264 대비 인코딩 복잡도가 5배, 복잡도, 디코딩은 또 두 배로 높아요. 그래서 너무 높은 사양의 하드웨어가 필요하고 긴 작업 시간을 요해서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동영상 포맷인데요. 영상으로 어떤 작업을 하거나 사용할 때 그 호환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각종 기관에서 세부 규격을 정해놓은 거예요. 자, VTR이라고 비디오 테이프 리코더라고 하는데 이 테이프리스 는 전자적 저장 매체를 사용하는 동영상 포맷입니다. 그래서 VCD, DVD, HDVD, AVC, HD 뭐 이렇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 동영상 포맷의 규격 관련해서는 VTR, 테이프리스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렌더링에 필요한 이제 기본적인 동영상 포맷에 대한 간단한 지식을 살펴보았고요. 한번 직접 애프터 이펙트에서 추출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실습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제가 드린 파일에서 여러분들은 해당 강의 애프터 이펙트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중에서 네 번째 컴포지션을 한번 추출을 해볼 거예요. 해피 뉴 이어. 추출을 해볼 건데, 자, 추출하는 방법, 사실 제가 첫 시간에 단축키로 알려드렸어요. 네, 알려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애프터 이펙트에서 애니메이션 작업한 다음에 그대로 저장하시면, 이렇게 파일에서 세이브해서 그냥 하시면은, AEP 확장자, After Effects 프로젝트 파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 AEP 파일은 동영상 포맷이 아니고 프로젝트 파일 형식이라서 나중에 다시 재작업하거나 할 때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이 AEP 파일 자체로는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에서 이 작업물을 재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재생하기 위해서는 AEP 파일을 저장한 후에 렌더링을 해서 동영상 파일로 변환을 해야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메뉴 바에서 파일 가셔서 익스포트 추출하기에서 Add to Adobe Media Encoder Queue, Add to Render Queue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접근 방식은 컴포지션 메뉴 바에서 컴포지션 가셔서 컴포지션을 추출하겠다. Add to Adobe Media Encoder Queue. 다음에 Add to Render Queue가 있어요. 단축키는 이제 Ctrl Alt M 그리고 Ctrl M인데 이 Ctrl M은 그냥 이 After Effects에서 렌더를 할 거다라는 거고, Ctrl Alt M은 이제 미디어 인코더에서 할 거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 첫 번째 렌더 큐부터 해볼게요. 눌러주시면 렌더링 대기열이 이렇게 나와요. 1번, 2번은 옛날에 했던 흔적이고요. 세 번째가 가장 밑에 있는 게 최근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렌더 세팅 누르시면, 파란색 누르시면, 퀄리티, 레졸루션, 쭉쭉쭉쭉, 타임 샘플링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오케이 눌러주시고, 아웃풋 모듈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눌러볼게요. 보시면, H264, 익숙하죠? 우리 이론할 때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포맷은 H264로 할 거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RGB로 할 거고, 오디오는 16비트로 할 거다라고 오케이 눌러주시고, 근데 렌더가 활성화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output to 어디에다가 출력할 거냐라는 건데 not yet specified 구체화되지 않았다라고 나오죠. 눌러주시면 여기다가 나는 바탕화면에 할 거야. 그럼 바탕화면에서 저장 누르시면 이제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렌더 눌러주시면 쭉 커런트 렌더가 어떻게 되는지 나온 다음에 끝납니다. 끝나면 나는 바탕화면에 저장했으니까 한번 볼게요. 네, 바탕화면에 이렇게 저장이 됐고요. 더블 클릭해서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보시면 쭉 나와요. 근데 재생되다가 뒤에가 꺼멓죠. 아, 나는 이 작업을 2초까지만 했는데 13초까지 뽑혔네요. 이거 한번 해결해 볼게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번에는 미디어 인코더에서 렌더를 하면서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렌더링 하고자 하는 컴포지션을 클릭을 해주신 채로 Ctrl Alt M 하셔서 불러올 거예요. 뭘 불러오느냐? Adobe Media Encoder 앱을 다운을 받으셔서 불러올 거예요. 미리 다운 받으셔 놓으셨다면 활성화가 되겠죠. 여기에서 대기열은 똑같아요. 대기열은 똑같이 나오는데 조금 더 뭐랄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죠? 양식이. 자, 그러면 이 대기열에서 아까 제가 했던 거는 여기 완료되어 있다고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겠다고 또 눌렀기 때문에 맨 마지막 부분에 준비라고 나와 있어요. 준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 준비가 다 되었으면 재생 버튼 이거 눌러주시면 되는데 한번 그래도 확인해보고 갈게요. H264 맞아요? 네, H264 형식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사전 설정은 매치 소스라고 하이 비트레이트로 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출력 이름 바꾸고 싶으시면 누르셔서 출력 이름이랑 저장할 위치 바꾸셔도 됩니다. 그리고 비디오 내보내기, 오디오 내보내기 같이 체크해 주시고요. 보통 이제 최대로 렌더링 품질 사용으로 하고요. 아까 문제가 됐던 게 뭐였죠? 여기서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어요.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인디케이터를 쭉 이렇게 보면은 아까 너무 많은 시간대를 내가 지정해서 뽑았어. 그래서 화면이 꺼지기 전에 멈출래. 그래서 2초 16프레임까지로 이렇게 출력 범위를 조절해 주시면 재생해봤을 때 네 여기까지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리 보는 곳에서 이렇게 너무 많이 뽑진 않는지 너무 적게 뽑진 않는지 확인을 해보셔서 길이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알아주시고 확인 누를게요. 그러면 사용자 정의 확인됐고요. 이제 저장 위치도 다시 한번 확인됐고요. 준비 다 됐으면 이제 눌러주시면 됩니다. 너무 짧아가지고 바로 됐어요. 원래 이 코딩이 여기에서 되는 게 보여야 되는데 아주 순간적으로 보이게 됐어요. 로컬 디스크 C에 다가 저장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됐어요. 자, 찾아보시면 네, 지속시간 2초죠. 네, 제가 지정한 만큼 새로이 뽑혔어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렌더링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에픽 파일에서 바로 렌더링 대기열에 추가를 하던가 아니면 미디어 인코더로 넘겨서 좀 세부적인 조절을 하던가 라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실습을 통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